우리들이 아침 일찍 새벽 기도를 가려면 알람 소리를 꼭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알람 소리를 듣고 바로 눈을 뜨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알람 소리가 울릴 때마다 5분만 더, 5분만 더 이렇게 알람 소리를 연장하며 계속 잠을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기도도 못 가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늦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들이 새벽에 일어나려면 알람 소리도 맞춰야 되지만 알람 소리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5분만 더 하는 순간 결국 다시 꿈나라로 갈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 소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영국의 어떤 10대 소년은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는 그러한 것을 보고는 아, 쓰나미의 전조 증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무려 100명의 목숨을 그렇게 구한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의 말로 100명의 목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받은 도시가 바로 니느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또다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나훔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기 이제 경고는 원어적 의미로는 무거운 짐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요나 때 니느웨에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의 그 무게와 지금 나훔 때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의 무게는 모두 무거운 짐과 같이 사람의 영혼을 짓누르는 아주 두려운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 때는 이 두려운 말씀을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면 나훔 때는 기회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훔 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니느웨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기회라는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회개해도 용서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울어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확실히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우리들이 회개하고도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도 더 형편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난 후에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절대 은혜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 때 잠깐 회개하고 또 그 위기 넘기고 난 후에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중 형편이 결국은 더 형편없는 그러니까 이전 형편보다 더 형편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결국 어떻게 보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안 올 은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약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의 니느웨는 피의 성이라고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나훔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한 도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00년 전에 온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짐승까지 회개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도시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한 놈들은 은혜를 받아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100년 전 요나 선지자의 말대로 결국 니느웨는 빨리 망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놈들이라도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놈들을 자신의 몽둥이로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앗수르는 니느웨가 회개한 후에 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앗수르에 의해 결국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앗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남유다 또한 망하기 일보 직전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나훔서가 말씀이 결국 선포되어졌는데, 나훔서 같은 경우는 추측하기로는 이 나훔 3장 8절에 나오는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멸망한 이후 시점부터 결국은 앗수르가 612년에 망했는데 그 망하는 그 전까지 나훔서가 어디쯤에 쓰여졌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면 앗수르가 최정성기 때 이 나훔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도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오늘 보면 1절에 나훔은 엘고스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엘고스는 아마도 유다 남서쪽에 있는 도시가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훔 선지자는 유다 출신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나훔서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앗수르에 의해 곧 망하게 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했냐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강대국에 붙어야 하냐, 뭐 포악하고 거짓도 가득한 그러한 악한 자들이라도 붙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나, 이러한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나훔서 말씀에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산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하는 자는 반드시 산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내 인생이 불안하고 막막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길,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면 산다라는 것이 나훔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혼란스럽고 불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려면 먼저 하나님의 성품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나온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십계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데,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한 분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약속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말씀만 잘 붙들면 이스라엘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시고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요나 선지자에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물질적인 복을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도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쫓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몽둥이 하나를 준비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고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마음은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이들이 은혜 받고 회개했으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시기심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니느웨가 회개를 해도 전혀 영적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몽둥이를 북이스라엘에 맞으면서 결국 깨닫게 되어졌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질투하기까지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고통의 멍에를 지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다라는 말은 은혜를 전혀 못 받아서 망했다 이게 아니라 결국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세상이 더 좋아서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자기가 우상숭배 좋아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좋아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망할 일 없는데 결국 이들은 세상 좋아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에게도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몽둥이입니다. 그래서 이 몽둥이로 북이스라엘 친 겁니다. 근데 아수르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결국은 그 버림받지 않으려면 이들은 그 쓰임받을 때 교만해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집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더 난폭해지고 결국은 자기 눈에 뵈는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몽둥이 더 이상 쓰실 수 없기 때문에 부서뜨려서 결국은 불에다가 태워버리시는데, 오늘 본문의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를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날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에게도 또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날뛸 때 고통받는 의인들은 심판이 너무 더디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좀 더디게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심판하시는데 반드시 심판은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심으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악이 차오를 대로 차오르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악인들이 악해지기 전에 빨리 처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권능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데 3절에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악인들이 날뛸 때, 때로는 우리들이 의인들이 고통받고 힘들 때, 그때 의인들은 같이 악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악인들이 거짓말해서 성공할 때 같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악인들이 난폭해질 때 같이 난폭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힘들어도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시지만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악인들이 날뛸 때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고 다수가 횡포를 부릴 때 아무도 그 악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이제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렇게 악인들이 거짓을 행하고 횡포를 부릴 때 이제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악인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한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게 선포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 말씀은 가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진을 일으키시든지 화산봉파를 일으키시든지 홍수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키시든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한 그대로 한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보복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약 늘 진노만 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상치 못한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다면 이 땅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더 이상 횡포를 부리지 말라고, 그 재앙 앞에 결국 겸손해지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결국은 더 무서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보면 3절에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처럼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휘몰아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발생하는 이 회오리 바람은 우리나라의 이 회오리 바람과 다릅니다. 미국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 아예 한 도시 전체를 날릴 수 만큼 강력한 회오리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을 초월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강에도 길을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강에도 길을 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홍해바다에 길을 내셔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제사장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웠더니 그 강에 길이 나서 가나안 땅을 건너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인들이 날뛸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하면 되냐면 여호와께 그렇게 피하면 되는 것인데,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환난 날의 산성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가 산성입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가 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교회 모이면 사는 겁니다. 예배로 기도로 모이면 환난 날이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늘 이제 새벽 기도를 가고 알람을 맞춰놓고 있는데 그날따라 폰이 꺼져 있는 겁니다. 알람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났는데 뭔가 이상해서 왜 알람 소리가 안 나지 해서 시간을 봤더니 새벽기도 설교가 거의 끝날 때쯤에 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설교 끝나도 뒤에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가서 기도할까, 아니면은 지금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할 것도 많으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결국은 설교 준비를 집에서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집에 머물렀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설교 준비에 이렇게 했는데 뭐 기도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말 한 마리가 그냥 날아간 것 같습니다. 저를 지키던 말 한 마리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점심 때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잘 먹었는데 저녁에 갑자기 체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제가 몸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집에 그 주에 계속 힘든 일이 계속 연속으로 막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사탄이 지금 막 와서 막 이렇게 영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왜 잠들어 있냐고 그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밥도 먹지 못하고 금식 아닌 금식을 하면서 마치 군대에 와 있는 군인처럼 정신이 지금 군기가 바짝 들어 있는데, 물이 범람하면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환난 날에 교회가 산성이 됩니다. 막 사탄이 어떻게 보면 막 영적으로 막 밀어붙일 때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 악이 더 이상 우리를 덮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결국은 악은 그 환난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느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악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쫓아내십니다. 아무리 악한 계략을 꾸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시고 재난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악을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결국 악은 덮치지 못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도다. 여기에 보면 앗수르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삽살개를 보면 털이 많아서 안 씻으면 털이 이렇게 막 얽혀져 있고 이렇게 뭉개져 있어 좀 더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삽살개가 너무 더러우니까 털을 싹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가는 그 삽살개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전 독도에서 이제 삽살개랑 목욕탕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예. 독도에서 제가 건빵 하나를 들고 삽살개랑 굉장히 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대장이 이제 삽살개가 너무 더러운 것을 보고 너는 건빵으로 삽살개가 칠하니까 이거 씻겨봐라, 털을 깎고 씻겨봐라 하면서 저랑 제 동기랑 그냥 목욕탕에 넣고 문을 닫아서 이렇게 삽살개랑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키니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삽살개의 털을 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착했던 저의 말을 잘 들었던 이 섭살개가 갑자기 돌변해서 막 물려고 저를 덤벼드는데 털 하나 깎지도 못하고 그 목욕탕에서 탈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섭살개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털을 이렇게 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 섭살개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들이 악스로와 같은 악인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사람의 힘으로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악인을 물러가게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11절에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때 강했으니까 유다를 침공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결국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를 하면 악은 우리를 덮치지 못합니다. 막 악이 우리를 소리지르고 마치 위협하고 악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힐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면 악은 우리를 덮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들이 현실에서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면 더 꼬이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악은 물리치기도 하고 악은 더 이상 덤비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막힌 길도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문입니다. 아수르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니느웨로 돌아간 아수르 왕 이 사내림은 아들들에게 살아다녀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여전히 강대국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여기에 보면 여전히 강하고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 싸움에서 이겨도 악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강하고는 원어로는 샬렘이라는 단어를 써서 온전한 평화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결국 아수르는 힘으로 평화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완전히 빼앗길 날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수르의 시간은 끝났다고 최종 판결문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이건 어떻게 보면 아수르 여전히 강대국으로 있지만 아수르 이미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 이름이 다시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수르라는 민족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정말 이 말씀대로 아수르라는 제국은 1846년 영국의 고고학자가 아수르 제국의 유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제국이 제대로 존재했는가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조차 없을 만큼 잊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만큼 아수르는 철저하게 멸절당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가 세상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데, 14절에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쓸모없다는 원어로는 카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시하다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거대한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가볍고 쓸모없는 존재라서 철저하게 심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가벼울 수 있습니다. 시시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쫓다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우리의 인생도 쓸모없는 인생, 그냥 시시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더 악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환난 날에 주께 피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묵직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리고 묵직하게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악인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더 악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셔도 악은 무작정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환난 날에 주를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서 한번 살아남아 보겠다고 거짓말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들도 묵직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 날에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환난 날에도 주를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인이 더 잘 나가고 거짓말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볼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이 깃털처럼 가볍고 시시한 인생들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묵직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주의 말씀을 더 붙들고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막막해도 바다에서 강에서 길을 만드시는 그런 주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치 있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